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의 이 서신 속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사실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특별히 이 여러 은사를 언급할 때에 소통의 은사, 이 소통과 관계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교회 회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소통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많았어요. 잠시 후에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가 화합되게 하기보다는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여기는 이제 바울이 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추측도 좀 해봐야 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 자기에게 받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말할 이제 종착점 마지막 가서 이야기할 그 지점은 뭐냐면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계를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은사가 많다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는 중요하다. 심지어는 이제 공적인 예배 안에서 특별히 소통하는 은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사용에 있어서 심지어는 동일한 은사를 지닌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 자기의 주장을 계속 편다든지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방언의 경우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방언할 수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투듯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크게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요. 일단 그 마지막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적용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소통의 은사가 왜 필요했는가, 은사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은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전에 언급했죠.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어떤 한계가 있는가 은사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내려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은사가 과연 필요했는가? 이 당시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은사를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은사를 프로모트합니다. 그리고 은사 중에도 이런 은사를 더 사모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필요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왜 초대교회 상황에 은사가 필요했는가? 오늘날도 이런 은사가 필요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 또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어떤 방언을 통해서 누가 통역을 해줌으로써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소통되는 것이 필요한가? 자, 어떤 답을 줄지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대강 파악은 하시겠지만 조금 좀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그러니까 성취된 이후에 신약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의 형태가 또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 강조점들을 띄고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실제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이 현상에는 좀 차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몇 번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제일 앞선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시대.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사도들을 세우셨죠. 우선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웠는데 열두 제자라고도 하는데 그들을 사도로 세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두 사도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배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이탈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의 모임 속에서 이제 어떤 대화가 오가냐면은 열둘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될 것 같다. 이게 예언이다. 그래서 열둘의 숫자를 채우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마지막 한 남은 자리를 채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1장 21절이에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예.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시기로부터 그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장면을 보는 그러한 아이위트니스, 마치 세상이 법정이라면 사도들은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증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죠.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바울이 그런 질문을 받았죠. 당신도 사도요? 왜? 오리지널 투아브가 아니니까.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도권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주님께서 부른 사람이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physically manifest를 했다.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이 표현을 좀 delicate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좀 투박하게 했습니다만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직접 내가 봤다. 바울 그리스도를 이걸 굉장히 확고하게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내는 그러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던 구약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구약을 다시 읽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사도들의 역할이기도 했는데요. 이때에 사도는 숫자가 일정하잖아요. 사도가 어디든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지역마다 교회 속에 일어난 이제 지역적인 하나의 상황으로서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예언과 또는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소통해 줄 수 있는 사람, 왜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아직도 사도들의 증언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구체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구체화보다는 체계화라는 말이 낫겠네. 문서화되지 않았다. 이것이 고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도가 있으면 듣지만 사도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각 공동체마다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여전히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것을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역마다 교사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선지자들의 사역이 이제 예언자들의 사역이 여전히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사도 시대의 획기적인 순간이 언젠가 하면은 성경의 정경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이 확정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래서 주후 90년에 이거는 물론 유대인들의 이제 카운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구약 성경의 39개의 정경이 확정이 되고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397년이죠. 397년에 칼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리더들의 카운슬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신약의 27권의 사도의 증거의 이 문서들이 정경으로 확정되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때 성경이 생겼다.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테두리를 쳐준 거죠. 정경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에 권위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Inspiration. 이것은 성령께서 Inspiration. 영감해 주심으로 그의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경이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정경 과정이나 정경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제가 오늘 도저히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짧게 지나가야 되는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러면 정경화가 과연 필요했냐? 성경을 기록해 주는 것이 필요했냐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오늘날 이런 디베이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책에 묶어버리느냐. 굉장히 그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죽은 책에 왜 이 종이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리미트를 시켜버리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예언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꼭 성경을 딱 묶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자 성경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자 초대교회 상황을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벽입니다. 그죠? 그 이후는 뭐예요? 다 열약입니다. 열약.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사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물론 그들의 증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됐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선지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예언자 이런 사람들의 역할에는 무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류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통해서 알잖아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거기에 도덕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죄성이 드러나요. 경쟁적이 돼요. 사람들은 감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reliability가 거기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요 의심이 가요. 그래서 항상 체크앤밸런스 하라 했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이나믹은 해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러나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돼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막 복잡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성격으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이퀴멘트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아무런 그러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변해요. 그 사람은 또 살다가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인 어떤 일정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반면에 성경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일단 사도들의 모든 증거를 묶어놓은 책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예언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 자기들의 지혜와 또 나름대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상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넘어가진 못해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영구해요. 기록돼 있어요. 스탠다드아이즈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성경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번역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컨트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떠한 스탠다드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죽은 책이냐? 아니에요. 죽은 책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증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티오프뉴토스. 이것은 성령님의 숨 불어 쉼으로 인하여 성경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지만 성경의 페이지를 필 때마다 이 말씀이 그저 문자가 아니라 이 문자를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님의 숨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영구해요. 그리고 성경은 완전해요. 성경은 모두에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게 교회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성경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사제들의 어떤 그 주도 속에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특별한 사람, 엘리트들,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들만이 성경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만 성경이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어떤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권도 아니고 성경,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 말씀조차도 다른 한 특정한 사람들을 필터링해서 오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보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보편성이 필요하다. Accessibility.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정경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의 보편적 보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벌써 뭐 꽤 됐습니다마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어떤 은사 운동이나 예언 운동이 아니라 이건 아주 구체적입니다. 12명의 현재 사도가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캔자스의 이제 오리지널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더 이렇게 확산된 것 같은데 아이허브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이허브 그럼 여러분 팬케이크 생각이 먼저 나겠지만 인터내셔널 하우스 팬케이크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그러니까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곳을 세우고 특별히 우리 한인교인들, 특별히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순례를 오는 분들이 이 아이허브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이 시대의 사도들을 만나서 예언을 듣는 이제 이것이 참 좋았다라는 이제 이야기이죠.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도 아이허브 가서 오래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게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모든 내용이 거기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순간에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고 뭔가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적용되는 것 같고 이랬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익사이먼트도 생기고 또 마음속에 어떠한 위로를 받는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진다고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아협을 되게 좋아하고 일종의 영적인 회복을 하는 그런 세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많은 위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께 센서티브한 성령께 대한 감수성과 또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매 순간 영적으로 더 깨어 있다면 또 아울러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넓어지고 이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인 기대감과 어떤 이 이해의 세팅을 잘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연구하고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을 주장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은혜요 역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런 커뮤니케이션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훨씬 더 강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활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1세기에 있었던 방언과 예언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좀 없네요. 근데 적어도 방언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좀 질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 그래요. 이게 공적인 기도에 자기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예언적인 그런 펑션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막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20절 이후에 야 한번 생각해봐라.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기초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했다면 과연 그것이 은혜냐 아니면 심판이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심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걸 듣기는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다. 심판. 어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사인이다. 그럼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으로 오는 것이지 믿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방언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혹시라도 방언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로 그런 어떤 베네핏으로 사용한다면 집에서 해라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은사라고 내세우지 마라. 반면에 예언은 사람들의 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해될 때 그 내용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해석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은사가 한두 사람들에게 지배돼서는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석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제가 혼자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성경 가져오라고 그러고 들고 있고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전해진 거구나. 아 타당하구나. 우리가 해석을 해나갈 때 그 해석이 옳다라고 함께 공동체로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오늘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구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케이.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소통의 은사가 필요했었다. 오늘날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은사의 목적이 뭐냐?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은사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3절로 가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결국은 은사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은사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하게 한다, 다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뒷부분에 말하는 것과는 달라. 이건 개인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교회를 지어나가는 벽돌이 되는 것처럼 함께 함께 이어져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건물이 아니죠.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말 성경에는 더럽히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각주가 달려있죠. 1번하고 밑에 보면 멸하면. 영어 성경 ESV는 이 destroy라는, 멸한다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분쟁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절대로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나뉘지 마라. 왜냐하면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친 일이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은사의 목적은 어떠한 영적인 슈퍼스타를 발굴해내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뭐 서로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교회의 사역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시기와 분쟁의 모습을 떨쳐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운다. 이 말 자체가 재밌어요. 덕을 세운다. 사실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build up, 그냥 세운다란 말만 있어요. 이것을 edify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덕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붙였습니다.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의미한다. 근데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 오이코도메인이라는 단어,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의 그 오리지널 단어는 오이코도메인인데 이 말을 이렇게 사전이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의 말과 행동과 격려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성장토록 하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이제 영어를 제가 번역한 건데 developing another person's life through acts and words of love and encouragement, 이렇게 헬라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이코도메인이라는 말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피차하는 거죠. 사랑의 말과 행동과 격려를 통하여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발전 또는 성장토록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요,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특별히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과 맥이 통해. 이건 일종의 양육적 랭귀지예요. 은사가 왜 필요한가? 은사가 필요한 것은 양육을 위해서다. 즉 서로에게 베네핏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상대가 성장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절대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확증하기 위한, 나를 증명하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건 뭐냐,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지금은 많이 좀 순화됐겠지만 과거에는 내가 거듭났다는 사인을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은사는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은사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덕을 세우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희생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요. 자기 자신을 소모하고 또 내려놓고 낮아지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순간이라도 영적 긴장감을 좀 내려놓고 아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지 이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꼭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성을 내고 성질 부리고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해요. 제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보통은 안 하는데, 아, 사람들은 참 나를 좋아할 거야, 저 사람들은 나를 만나서 참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제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덕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결국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교만이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는.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자존심이라는 게 정말 바텀라인이 아니고 그저 나의 욕심을 옷 입혀서 내 주장을 펴는 것 정도로 행할 때도 너무나 많다. 예언과 방언은 사실은 지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 또 지식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은사예요, 아무 얘기나 한다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고 생각했을 때, 지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야고보서 3장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땅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땅에 속한 지혜의 결과가 뭐냐, 아니 그 사인이 뭐냐 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지혜의 매니페스테이션은 거기에 아주 독한 시기심이 있고 거기에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야고보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처럼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야고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그들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든지 그러한 능력의 목적은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사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실래요? 예,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지. 고린도전서 1장 제가 4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을 때 칭찬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가 생각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칭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어요. 이미 우리가 봤지만 그들에게는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 은사가 그들에게는 아주 넘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세팅이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미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다. 여러분 은사가 있다. 내게 어떤 좋은 은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아니지 않아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내가 이것을 잘한다. 나는 말씀을 참 잘 이해하고 잘 전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은사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절대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과 그대로 1대1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 은사는 풍성했는데 성숙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다면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위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숙이 뭐냐? 성숙이 뭐냐?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성숙은 다른 사람들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문화가 그렇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우선이잖아요. 교회 생활도 나에게 편리한 만큼만 하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가잖아요. 거기로. 아무리 생각해도 성숙을 이야기할 때, 성도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교회 공동체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심지어는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성숙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해 나갈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닌 거였죠. 서로를 세워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지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키다.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바울사도가 2장에서 1장 뒷부분 2장까지 넘겨가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즉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이 성도의 길이다. The way of the church is the way of the cross.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피차하라입니다. 서로하라. 바울사도가 끊임없이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처럼 하라. 두 번째는 서로하라. Do unto one another. One another-ing. Do to yourself가 아닙니다. 서로하라. 서로하라. 끊임없이 하라. 아니 이렇게 살다가 그럼 나는 언제 챙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거의 마지막 엑솔테이션, 마지막 격려의 말씀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왜? 우리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reckoning,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올바로 잡아주시는 그날이 온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너무너무 make sense 하죠. 지금 바울의 그 논리가. 바울의 논리가 이 논리 밖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로직 밖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이 로직 밖에서 이야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이 논리 밖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이 모든 것이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적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가라, 가십시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사도의 이런 정말 눈물 어린 격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정말 키, 우리의 성도의 삶에 정말 중요한 키가 되어서 생각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